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비추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라도 또 뭘 잴 때라도 거리를 이렇게 재더라도 중심이 있어야 뭐가 크다 작다가 있고 많다 적다도 있고 길다 짧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느낌대로 내 그 식대로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버릇이 굉장히 크고 뭐 작고 제일 크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많이 수정시켜 주신 그 많이 책망받은 일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또 길다든지 짧다든지 많다 적다를 얘기하지 않는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것과 듣는 사람의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또 그게 꼭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다 자기식이라는 그 자기가 다 각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중심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정말 만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을 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괜찮은 사람, 아닌 사람. 그러한 그 사람을 잴 때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떨리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형제들 또 예수님의 보혈로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 잣대질한다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심히 그냥 툭 튀어나와서 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런 틀린 기준을 갖고 자기식으로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것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게 하시는 행동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해야만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끌 수가 있고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 경험적인 또 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제자들과의 얘기들, 또 선포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요. 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뭔가 제자들하고 그 대화를 보면 서로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그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잣대,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 우리의 잣대와 계속 갈등 관계, 부딪히는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신이 정말 다 틀렸다. 우러나 좌러나 치우쳤다. 우리의 추는 그때그때 따라서 중심을 옮겨 다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또 내가 바쁠 때 다르고, 한가할 때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여유 있을 때 다르고, 경제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다르고 커서 다른데, 우리 어렸을 때도 나는 나잖아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를 거쳐서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그 어렸을 때의 실패나 그 정말 미숙함이 우리에게 약이 돼서 비료가 돼서 성숙해지고 좋아졌으면 그것도 다 좋았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의 미숙함, 그때의 잘못은 잘못이고 또 미숙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끼리 서로 네가 더 낫네, 못하네, 그거를 하면 안 되고 그걸 할수 없다는 거지. 또 하나님이 어리다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잣대에 달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벌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거 원하시고 완전한 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보고 스스로 그렇게 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5절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을 우리 식으로 재어서 네가 믿음 있고 또 내가 믿음 있고 하면서 그거를 재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라면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사실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누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잣대질을 해서 자기 좌절에 빠지거나 또 남을 업세여기거나 비판하거나를 결코 하게 하시지 않고 그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도 예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한테라도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이나 그 수르복니게 여인이나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자기들처럼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잘 알고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쭉 하나님을 섬겨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수 없는 믿음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 잘 나가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 좋다 하는 우리들이 보는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탕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 형제 눈에 티를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돌을 던지거나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그 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딱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숭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는 거는 내 내면 비춤 받는 거지, 지금 남의 눈에 티 보는 거는 우리 말씀 아니래도 잘해요. 자기 잣대라도 잘하고,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우리는 아주 반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딱 답을 내고 결정을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시비를 가려버리는 것이요, 선악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게 분별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비춤받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속는 것이요. 그리고 스스로 안다 하나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섰다 하나 이미 쓰러진 자들이죠.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기 구원받은 그 로마 사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지금 뭐예요? 없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교 사람들이 카톨릭을 없이 여기고 또 유대인들을 없이 여기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고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또 그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은 그 손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껏까지의 또 경험에서 그 사람이 뭔가 괜찮으면 그 사람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 영적으로 정말 뭐가 된 사람 같고요. 그리고 탕자 같고 지금 길 잃은 양 같고 뭐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으시고 기다리시지 않는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하고 얼마나 거리에 있는지, 내가 만약 지금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절대로 그런 생각하게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도 천국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그러한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뭔가 믿음 좋은 사람, 잘 믿는 사람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 속에 서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면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로마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을 없이 여기고 정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지금 바울의 책망도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만 그래요?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지금 무슨 저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 없이 여김 받고 악하다 손가락질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인 거.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뭔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마땅한 것 같고 그들을 벌 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제가 이랬어요. 언니가 이랬어요. 동생이 이랬어요. 친구가 이랬어요 하고 이르는 거는 왜냐하면은 그거를 이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야단 맞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사망인데 모두 다 죽어야 되고 모두 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죽어 마땅한 죄라고 돌 던질 일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밝히고 우리의 죄를 자꾸 보임을 받는 것이 빛을 받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 거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길이고요. 정말 용서받고 씻음받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이지 우리가 자꾸 회칠하고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또나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는 단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아니요. 점점 하나님한테 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보면은 사람끼리 자꾸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가진 것 중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뭐라 그럴까, 유전이라 그럴까, 전통, 문화에서 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배경이 별로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미신을 잘 몰라요. 한국적인 미신이라도.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사는데 남편이 북쪽에다가 머리를 두면 안 된다든지 젓가락을 양쪽에서 같이 집으면 안 된다든지 또 일본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식탁의 예의부터 또그 남편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결혼해서 시댁에 처음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부정 탄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랑 시누이들 옷을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걸 건너가게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긴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며느리가 갔으니까 할수 없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 했는데 살다 보면 제가 갖지 않은 가치관이라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저기 먹을 때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같이 집어주다 보면은 같이 젓가락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그 죽은 다음에 화장할 때뼈 이렇게 할때 그거 하는 거라 그건 절대로 식탁에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의식적은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한국에 가서도 그 출신이 지방이 다른 그걸로 뭔가 그집 문화가 다른 걸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진리도 아니고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볼땐 그게 큰일인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지금 넷인데 며느리가 처음에 첫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남편하고 동갑이라 남편 이름을 부르니까 남편 이름 부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시동생들을 도련님이라고 하고 존댓말 해라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이제 그 남편한테도 존댓말 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또 어머니가 그 저희 며느리를 그러니까 형수잖아요. 시동생들이 형수를 다 누나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걔가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고 부르라 그래서 엄마 이게 가족 관계인데 시동생이 형수를 전도사님 부를 건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나라고 부르게 해서 아직도 누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가 크잖아요. 복잡하다 그럴까?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인데 저에게는 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손주 며느리한테, 그리고 손주들한테 정한 것이 그냥 그대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하나님 에게 그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데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나 그거 지켜서 그것 갖고 이거가 안 되네 저거가 안 되네 해다가는 이게 서로 불편해지고 뭐가 화목이 깨지는 것 같아서 아유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도 못 지키는데 사랑하는 걸로 그냥 갈게요. 아무것도 잡지 않냐고. 제가 엄마를 고치고, 며느리를 고치고, 뭐, 우리 아이들을 고치고, 조카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돼. 저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다 복잡한 일이더라고요. 마음을 넓힌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넓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나라에서 살아서, 그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고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남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관계상 갈등이 생겨버려요.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겁니다. 다 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드나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일본 사람들의 밥 먹을 때 문화하고 한국 사람들의 밥 먹을 때 문화 전혀 달라요. 어른들 문화 다르고 애들 문화 다 달라요. 그래도 화목화되는 건 사실 모두가 다 편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식이면 어른 중심이지요. 그러니까 애들은 식탁에서 잠잠히 듣기만 하고 밥을 먹다가 가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그냥 화목한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절제하면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거기서 독재를 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모두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각 말씀을 받고 각각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는 사람의 어떤 리더 속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각각 속에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배우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고 또 교회에서의 리더고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배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거 사람이 얘기하면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지가 깨달아서 살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예요? 거기에서 자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올바로 분별하고 자랄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각각에게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만 원한다면 알고자만 한다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어른네라도 가르쳐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묻거나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왜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식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얻기 원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보지만 예수님한테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한테로 간다는 거는 죄 비춤 받는 거고 예수님 아니면 내게 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게 거룩이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게 지혜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줬다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줬다는 그 예수님을 빼놓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뭐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된 그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예요.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도록 그분이 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하시는 거, 하게 하시는 걸 믿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빨리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요. 제가 텔레비에서 그 자폐 아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케스트라를 하게 된 원인 그거는 그 아이들 중에 절대음감을 가진 거예요. 사람하고는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음악을 들으면 피아노 4개 건반을 누르면 4개 음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보다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들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연습시키는 게 보통 사람 연습시키는 거하고 정말 다르죠. 몇십 배 더 연습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고 나이는 스물이 넘었어도 지혜는 한 7살 정도고 그러나 그 부모들이 또 그 본인이 그걸 함으로써 그 느끼는 자존감이나 그리고 또 기쁨이나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냥 장애인이면 장애인 지혜가 7살밖에 안 된다 그럼 그냥 7살밖에 안 된다로 우리가 그냥 없이 여긴다 그럴까 뭔가 우리들의 잣대에서는 소외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회 일선에서 뭔가 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한다라는 소망, 그런 기대 다 버립니다. 좋은 학교 가고 뭔가 사회적으로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없이 여김받고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없다. 내가 내 삶이 뭔가 실패작이 돼버리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외모를 따지고 서로가 비교 경쟁하면서 정말 불행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요새 우리가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또, 정말 그, 우리가 힘 없다고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다 가졌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데도 나는 못해 하고 손 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행복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생기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지 멀쩡해도 그냥 시들어가고 그냥 사그러져가는 그런 마음 갖고 스스로 정말 그 감옥 안에 묶여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부모 마음은 병신 자식이 더 귀하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손이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글쎄요, 부모들도 자식 자랑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뭔가 잣대에서 떨어지면 부끄러워하고 내쫓고 내 말 안 들으면 내쫓고 뭔가 구박하고 가두어 버리고 그러한 일들도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정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를 했는데 우리들은 정말 악해요. 결국 내 입맛에 맞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뭐랄까 자랑스럽게 해줘야 우리는 그 자식이 효자라고 얘기하고 그 자식이 내게 정말 뭐랄까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기뻐했을 때일 거예요. 제가 그걸 항상 이렇게 되돌려 생각을 해요. 지금 마흔이 다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마흔까지 오는 동안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겪는 거 부모 같이 겪잖아요. 그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플 때 같이 아프고 그 아이가 방황할 때 같이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좋았던 때 같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힘들 때에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지만 더군다나 남들이 돌을 던질 때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때 같이 거기에 서서 그 아이의 방패가 되고 막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쭉 살아오면서 정말 그 아이가 나 자신에게도 가시를 돋고 이렇게 있을 때도 자꾸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걸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이 그 아이를 처음 제가 가졌을 때 그 하나님께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제게 주신 그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셨고 절대로 내게 나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래서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고 나를 어떤 정말 어려움 속에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을 때 내게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되새겨 생각해야 돼요. 왜? 당장 닥칠 때는 쇼크가 오고 걱정이 되고 아픔이 슬픔이 그냥 반응으로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많이 얻은 거, 소위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는 물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볼때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훈련받았다는 것이 제게 가장 득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지 않는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를 받지 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만큼 직분을 가졌는데 그럴 수가 있어. 사회에선 사회에서대로의 어떤 그 잣대로 돌을 던지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의 그 잣대는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는 아예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용서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가 용서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똑같아요. 사람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나타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서로가 비교 경쟁해서 거기 딛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누가 더 좋아서 누가 더 나빠서 하나는 올라서고 하나는 나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 다 같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나만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걸로 코박고 왔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으면서 자녀들이 커지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점점 불어가면서 자연적으로 모두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손주들까지라도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건데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데 그 아이들을 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저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내가 막 지시를 해서 내가 막 그거를 퍼즐을 맞춘다면 아마 다 깨질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거는 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손을 대신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답니다. 지금 어떠하든지, 어떻게 보이든지,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사울이 바울 되듯이. 그러나 사울로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를 차지하시면 다 변화받는 게 사람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율법적이고 뭐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다 해봤자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니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그 사람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그 사람의 죄도 더 많이 알고 그 사람의 약점도 더 많이 알지만 받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으셨어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믿지 않고 그가 안 받아들여서 그가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거는 그가 그의 정말 책임이지만 그의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도 소자 하나를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에게 찾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는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넘어진 자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버림받았을 거야. 나 자신이 제일 가망이 없는 거죠.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기 마음에 할정하라.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살아있거나 죽거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영원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우리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거는 이 세상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괴로움이 족한 삶이요. 수고함과 슬픔뿐인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의미 있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모든 게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것이 아닌 거예요. 쓴 거나 단 거나 아픈 거나 슬픈 거나 힘든 거나 고통이라 그 모든 것도 다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단 것만, 안일한 것만,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내가 주님 거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어떠한 상황도 괜찮은 거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과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유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그분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비야 오지 말아라, 햇볕아 내리쬐지 말아라, 바람아 불지 마라, 눈보라야 내리치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있어서 생명체가 사는 거고, 그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리우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서 우리를 죽음 속으로, 우리를 그냥 세상 속으로 버려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의 것이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혼이 계속 주 안에서 삽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지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산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나 이 땅을 떠나나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죽고 뭐 어떻게 죽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본능으로 아프고 고통하고 뭐 옆에 사람들한테 뭐가 짐이 되고 폐가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버지 가시고 또 주위에서도 이제 부모들을 보내고 또 자식을 보내는 사람, 형제들을 보내는 사람, 먼저 보내는 그 사람들이 있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보내는 사람들의 가는 과정, 그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면서 해준 거 이상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 또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갈 때는 가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죽는 준비는 잘 사는 게 죽는 준비고요. 또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가는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축복이다. 왜?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내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괜찮은 것이요. 그리고 축복이다 생각할 때 우리는 떠날 때도 안심하고 떠날 수가 있고 또 보낼 때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함이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긴 거니까 우리가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교단이 달라도요. 예배식도 다르고 뭔가 믿음에 처음 어느 교회에 갔나에 따라서 뭐 기도하는 것도 막 통성기도를 해야지 부르짖어야지만 뭔가가 시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묵상기도 하고 참 정말 너무나 그 천차만별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쫓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은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찬양하고 뭔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얘기들. 말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뭔가가 각각 단어끼리 따로 노는 그러한 그것들을 볼 때 아마 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디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비춰준다 생각해요.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저 형제들도 하나님 거예요. 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저들도 주의 종이에요. 그들이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길을 잃은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알고 계시니 우리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겠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시는데 나의 주인이신데 또 그들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노상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선생 노릇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그들의 죄 이전에 우리 자신의 죄예요. 남의 죄를 볼 때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정결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저들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나니 네가 정신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주라. 베드로 자신도 자기 믿음 못 지키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다녔지만 베드로 자신에게 믿음을 지킬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내 믿음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 살았다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 믿음에 잘 섰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한눈 팔고 우리는 삐끄덕하기가 일쑤인 겁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아무 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증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삼았던 것이 무슨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 자신도 나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그 삶의 실체가 결국 예수님이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어줘서 이제 내가 저들의 의가 되었고 저들의 거룩이 되었고 내가 저들의 생명으로 그들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행했으니 그분이 변호해 주시고 그분이 증거해 주시는 것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발돋움하고 우리가 아무리 닦고 뭐 훈련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저들도 받으셨고 나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도 인내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도 용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신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저들의 소망도 되신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내 말이 우선은 뭐예요? 잠잠해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잠잠함으로 나가라, 기쁨으로 나가라,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내 말이 잠잠해지는 그 자리, 그것이 무릎 꿇는 자리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찬양하는 것 같지만 내 말이 잠잠해지고. 내 고개가 숙여지고, 내 무릎이 꿇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때, 거기가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찬양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는 자기라는 것을 갖고 예수님하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자리는 내가 없어지는 자리지 나하고 주님하고가 합작하고 공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그분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하심을 나타내는 그 자리지.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신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슬픈 자리. 나 그럼 나는 없어져서 어떡해. 내게 정말 내 가치가 없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행하고 헛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자리요.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기가 한 말을 다 그 심판받고 그리고 우리가 다 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먼저 읽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정말 그 세리처럼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심에 대해서 믿는 거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아졌다. 머리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뭔가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출처가 모든 하게 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로 성령께서 친히 하신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가 아닌 내 스스로의 자리, 내 스스로의 공로가 되지 않았나, 내 스스로가 거기에 정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비춤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손길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죽어 장사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없고 주님만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